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전도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학의 학문 중에는 또 전도학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또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들과 어떤 대륙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복음만은 계속 더디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놓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구들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총동원 전도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를 이용해서 아니면 뭐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서 도구들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전달되어져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복음이 희미하다고 하면 그것은 전도의 빈 깡통이지 올바른 의미의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도와주고 또 빠져나오고 또 많은 영접기도를 시키고 빠져나온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나라가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른 의미의 전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7년 정도 전부터 지금 2019년 1월 3월 정도니까요. 2019년이니까 약 한 7년 정도 이제 해외를 계속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80개 나라 이상에서 제자가 찾아졌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바를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쿠바를 들어갔을 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쿠바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해 줬던 분들은 뭐 굉장히 그 나름의 그 쿠바 안에서는 큰 교단에 또 영향력 있는 임원이었습니다. 그런 임원들이야지 비로소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비자를 내줄 수 있고 그 비자를 받은 사람 그런 종교 비자를 받은 사람들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쿠바를 들어갔을 때 연결됐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갔는데 사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외부에서 이런 목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쿠바의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갔을 때 처음에 한 1억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집회도 진행하고 집회 때는 쿠바가 어렵기 때문에 집회 비용 예를 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면 차량 심지어 이 숙소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신경 쓰면서 집회도 숨기고 그다음에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고 교회들 돌 때 또 그들에게 또 후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기 아닌 사기들을 많이 당했죠. 예를 들면 식사 한 끼에 얼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저희는 믿고 그렇게 줬는데 알고 보니까 몇 배에서 심지어는 1, 20배 이상 뻥튀기여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집회를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 찾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 살릴 제자는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살릴 제자를 찾아서 그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면 그가 그 나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집회를 하거나 성도들을 만나거나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습니다. 저희는 많은 일이 있어도 별 간증할 시간도 없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뭔지를 전달합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전달됐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제자, 그 들을 귀 있는 자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수고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도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00%의 복음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 세 번째에 집회를 했었을 때 첫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분의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굉장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어떤 큰 교단의 전도 전체를 맡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젊을 때에 쿠바의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셨고 많이 열심히 운동하다가 죽을 병이 걸려서 결국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이제 나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하던 그 열심 그대로를 이제 하나님 믿는 데 인생을 투자해서 지금은 신학교 교수가 됐고 지난 23년간 교회를 86개를 세우신 인물입니다. 지금은 또 큰 교단에서 전도 전체를 맡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지인의 어떤 초청으로 집회를 왔다가 메시지 한번 듣고 나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 나는 복음 몰랐다. 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고 또 이제 따로 만나서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인지 1년인지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지만 그 다음 네 번째 갔었을 때 이 사람에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86번째 교회에서 한 200명 정도 모였었던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쿠바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전부 구제 내지는 치유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교회 와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겪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주의, 신비운동 이런 쪽으로만 계속 하다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거다. 더 이상 우리는 치유운동 아니면 뭐 구제운동 아니면 신비주의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전하니 성도들이 거의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8명하고 같이 계속 복음 속으로 같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중에 이 8명이 이제 풀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불과 짧은 시간에 23개의 교회들이 그들을 통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죠. 그것을 봤던 주변의 모든 목사님들이 충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쿠바는 기독교 역사상 10개 교단 이상이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권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 견제하기 하도록 만들어서 이 교단들도 모이기만 하면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쿠바의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10개 교단 이상 모여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인 못할 일들이 그 아놀드라고 하는 이 쿠바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다들 궁금해서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습니다. 약 21개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21개 교단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에 우리 교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전체에 필요하다. 쿠바 전체에 필요하다.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교단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들어오면 쿠바뿐만 아니라 쿠바 인근에서 찾아진 제자들과 같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쿠바의 16개 주 전체에서 모든 교단과 모든 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들어갔을 때 쿠바 인근의 여러 나라들 멕시코나 아니면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나 그 중남미에서 이미 찾아진 제자들 열몇 개 나라의 제자들과 함께 한 70명 정도가 쿠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쿠바 이미 찾아진 제자들과 함께 16개 주 전체를 상대해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이후에 이제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역 이후로 100개 교단 이상이 일어나서 같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보수, 극진보, 알미니안과 칼빈 상관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쿠바 같은 일들이 지금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 중남미에서 먼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와 또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실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자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면 그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장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사실은 끝이었어요. 바울과 이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16장의 빌립보 교회,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뀌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제자였습니다. 즉 이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에게 정확한 복음만 전달되기만 하면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지역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8절부터 22절 보면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베풀고 그 다음에 기적과 치유 등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계시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 같은데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하신 사역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성경은 이 뜻이더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공생의 내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에 관해서 계속 풀어주셨고 증언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전도를 전체적으로 요약해봐도 많은 사역을 이루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남기셨다고 볼 수 있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포커스였고 그 제자에게 시종일관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기적과 치유와 많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전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과 10장, 마태복음 10장 이런 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둘씩 보내면서 어느 마을에 가든지 인사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면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외쳐라. 그리고 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어디를 갈까? 누구한테 가지? 가서 뭐라고 말하지? 그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아니면 또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고민을 아예 없앴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그래놓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라. 두들기면서 그냥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샬롬이라고 물어봐라. 샬롬, 그 이스라엘 인사말이잖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봐라.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아니 그게 전도의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 자세하게 보면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6절 같은 데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포커스였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다른 집으로 옮기지도 말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합당한 자 집에서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합당한 자가 그 나라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마을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합당한 자인지 누가 평안을 받을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 외쳐요. 그러고 있는데 내 집을 문을 두들기네. 내가 만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쫓아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나서 관심이 있거나 저 무슨 말이지 듣고 싶다 하나님 듣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관심이 있을 때 갑자기 내 문을 두들기게 되면 들어오십시오. 내가 그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될 거 아니냐. 합당한 자를 찾으라. 평안을 받을 자를 찾으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포커스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똑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으로 표현하자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비유를 쭉 풀어내십니다. 풀어내실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옥토는 원래 옥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옥토에 떨어져야지 열매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들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열심히 훈련하면 옥토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버린 것 같아요. 길가를 계속 개가 난다고 옥토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를 계속 가시를 뽑아낸다고 옥토되는 게 아닙니다. 돌짝을 깬다고 옥토되는 것이 아니에요. 옥토는 원래 옥토입니다. 옥토가 있다니까. 그 옥토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이 복음의 확산이라고 얘기할 때 그 천국은 전도와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리예요.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겨자씨 한 알 같다. 누룩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그 누룩 같은 그런 제자 한 명이 찾아진다고 하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과 연결시켜보면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니는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당한 자, 지금 평안을 받을 자, 지금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고 그들은 또 다른 자를 찾고 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살려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를 찾으셨고 그 제자에게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전도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자를 찾는 거죠.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좋은 땅을 찾는 겁니다. 찾아서 그에게 딴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의 9절로 얘기하자면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계시를 받는 자를 찾아서 계속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조차도 증언의 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을 것과 이 제자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무너진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올바른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을 때, 그것이 믿겨졌을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를 해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믿겨졌을 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그 복음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증언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17장 3절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성경은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찾을 것과 그 찾아진 제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표현은 100%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하자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전도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구 역사상 그렇게 부흥한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룰까라고 하는 기준을 볼 때 이 단체의 주장, 저 단체의 주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되는 전도인데 쿠바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세대든 가능한 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라면 전 세대 아니면 전 지역 그 어떤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숫자를 늘리는 그런 전도, 교회를 채우는 전도를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하는 전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전도를 하는데 왜 불신자에게 갑니까? 불신자에게 가야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뭐가 세계복음화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까? 만약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복음화된 나라입니다. 예, 미국은 복음화된 나라입니다. 수많은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들은 아직까지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않았던 이렇게 소수민족, 밀림이나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성경이 들려져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전달되어지면 세계복음화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포커스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증언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인의 입장에서 정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증언된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내륙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륙이 잃어버린 메시지다. 우리 나라가 놓쳐버렸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걸 가르쳐본 적이 없다. 이걸 전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언되지 않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안다 모른다, 그 부분을 내가 신뢰한다 안 신뢰한다의 수준이 떠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대로 증언되고 있냐는 거죠. 전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복음이 증언되는 것만 아직 급하게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지금은 이 복음이 급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때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환경적인 사회적인 것은 일어났지만 이 복음이 급하게 확산되는 것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뛰기 시작했고 짧은 시간에 한 만 7년 만에 80개 나라에서 일어나는 귀중한 증거를 목도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주님이 하신 전도 따르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계시를 받는 자, 좋은 땅,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 그 제자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만 하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그 지역을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되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찾음이 어찌합니까? 딴 게 아닙니다. 시종일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주고 증언하는 겁니다. 제자를 찾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